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존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루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고, 이렇게 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을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또 뭔가 숨기고 싶고 아니면 부끄럽거나 또그 좌절되는 그런 거가 있을 때는 그 어깨가 축 처지지요. 위축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스스로를 뽐내고 싶은, 또 스스로를 만족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그 자신이 그 가치 있게 보이나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과시욕이 거꾸로 우리의 열등감이 되고 우리의 비굴함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나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의 좋은 점, 나의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그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잣대와 그들의 저울 속에서 나의 가치를 따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그들의 말 하나, 그들의 그 잣대에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그 뭔가 내가 귀한 것도 같고 내가 그 쓸모없는 것도 같고,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다 그럴까. 그러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그 이유도 결국은 그러한 우리들의 성정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은 결국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의 말과 표정 하나, 눈짓 하나에도 우리가 민감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또 잘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은 또그 아나무인이죠. 남들을 업세우기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에게 힘을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똑같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 경쟁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저울 때에 답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정신병 환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데, 정신병 환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까이에 일본의 큰그 정신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만나서 전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또 소문에 소문을 달고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정신병 환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사회에서 곱게 자라가지고 앞으로 그 미래가 창창하다고 하는 그러한 젊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때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굉장히 그 애지중지 그리고 앞으로 그 장래성을 그 평가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또 한쪽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나라 그 값어치가 없는 나라에서 그냥 돌봐주는 그러한 그 혜택을 입으면서 뭐 아르바이트 정도는 일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밥벌이도 자기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가정을 갖거나 자식을 낳거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뭔가 그렇게 생활을 꾸려나갈 만한 능력도 없고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과거에는 그 동경대학도 다녔고, 과거에는 훌륭한 회사에서도 일을 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요. 꼭 무슨 마음의 병이 들어서라는 것뿐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뭐 뇌손상을 입었고요. 또 뭔가 신경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어떠한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사회에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에 그 불이익을 준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이나 앞으로 장래성을 평가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가 똑같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를 저희들이 그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 그리고 저 자신이 가장 많이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역시 뭔가를 잘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살림을 자기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능력 있고 유능한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뭔가 무능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래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아닌 사람, 또 집안이 좋은 사람, 아닌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뭔가 계속 나누고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열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절대로 같은 그 잣대 위에 사람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잣대에 나도 올라가고 있고 나도 재어지고 있다라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할 때는 그게 당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거기에 올라갈 때는 어때요? 옳고 그름보다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슬프고 뭔가 억울하고 그러한 많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병자고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무익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용서의 대상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동일한 건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헤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잣대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위로고 너무나도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심판대라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용서받을 자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그 잣대라는 거는 서로 물고 먹고 망하리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긁어부스럼이라고 뭐든지 긁어서 뭐든지 털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실수, 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을 끄집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뭔가 재미삼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마녀사냥하듯이 그냥 두드려 댑니다. 진짜 있는 일이라면은 그래도 또, 몰라요. 근데 맨들어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을 모함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너무나 우리가 흔히 매일같이 보고 듣는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니까 현장범이에요. 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돌을 던져라 얘기하시는
아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멘.
사람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죄를 안 졌다면 그것도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러한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큰 소리 칠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의 자식 보고 손가락질하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지금까지는 안 겪어. 우리 자식들은 지금 안 그런 것 같지만 앞으로 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그 자랑하던 그러한 것들이 외모적인 거면은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고, 누군가를 업수여기고 있고, 누군가와 비교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악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을 얘기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된그 자체가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에게 반역하면 어떡해요? 그 종은 가장 악한 종입니다. 무능한 종보다도 그건 악한 종이에요. 백성이 왕을 뒤엎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반역죄잖아요. 아무리 재주 있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인기 있고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그 왕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반역입니다. 가장 악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으심을 받고 살리우심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수 삼고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볼때 나는 하나님을 원수 삼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그런 기억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살라고 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거기에다 머리 박고 왔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갖고 태어난 육의 본성이 내가 스스로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일을, 내 식으로, 내가 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그것의 높임을 받고, 내가 스스로의 의를 갖고, 내 소유로 정말 내 땅을 넓히고 싶은, 내 지경을 넓히고 싶고, 스스로 왕되어 사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 아,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짓밟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정말 비교 경쟁하면서 그러고 사는구나. 평화를 외치고 화목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지만 갖고 태어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이 스스로의 그 본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라는 그 속에 아담의 범죄함부터 이어진 그 육의 본성은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매가 크리스천 홈에서 태어났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소리를 들어왔지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일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가르치지요. 우리의 본성이 갖고 태어난 본성이 마귀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는 이제 안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큰 허점이에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기고 우리 스스로가 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는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더러운 거 다 할 수 있어요. 잔인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으로는 성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인생길이 한 해 못 한 해를 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사랑이 있고 없고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형제들을 들여다보고 비교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믿음의 주체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이와 예수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나를 하나님한테 그 말씀에게 내어드리는 것만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어드린다는 것은 자기 일을 다 그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 나하고 예수님이 공존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거는 옛것은 지나갔고지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느끼고 하는 그 지금 옛것을 진화각고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현재의 나의 실상인 것을 계속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그것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믿음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잡수고 계십니다. 세리인 마태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처럼 세리라는 그 직업이 로마 사람들의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그 정말 매국노 같은 반역 배신자 같은 그러한 취급을 유대 사람 속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았고 사회적으로 로마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호받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역임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더니 그냥 마태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제 세리 친구들이나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감옥에 가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 유대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같은. 자기들은 경건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와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바리새인은 자칭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어. 라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뭐랄까 믿음 있는 자로서의 자긍함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솔직히 잘못 살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잘 살려고 한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긴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거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 그 자체가 나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잘 산다. 우리는 이런 죄도 안 짓고 저런 죄도 안 짓고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이라는 그러한 근데 저 사람들은 저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바리새인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를 할 때 세리가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금식도 했고 율법이 정한 대로 십일조도 냈고 다 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주일 성수도 했고 새벽 기도도 했고 40일 금식도 했고 또 십일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근데 저 사람들은 안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저 사람들은 봉사 안 하는지,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 한번 나오지 않았고, 저 사람들은 금식 한번 안 했고, 저 사람들은 십일조 한번 안 내고, 그러고도 교인이라 그래?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이야. 그냥 마귀 자식이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옳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고 가슴 두드리는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세리가 사는 삶을 보면 다른 백성들이, 다른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직업이요, 그런 삶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자비를 입는 거예요.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는 아까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돌 던지는 것하고 같은 행위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러나 너는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격려하러 왔는데,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 입에서 뱉어낸 것은 너가 무슨 죄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옳은 사람에게 절대로 벌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거 받는 거는 벌이야. 그러니까 너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욥같이 겪고 있지 않은 거는 그런 죄를 안 졌기 때문이야 라는 암암리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벌 받아서 암에 걸렸어. 저 사람은 벌 받아서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안 겪고 있으면은 나는 남편에게 잘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살고 있고, 저 사람은 남편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헤어졌고,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고, 자식이 죽었고, 이런 거 아닌데, 망대가 넘어져서 거기에 18명이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있기 때문에가 아닌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팔아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갖고 살고 육의 그 영향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요, 저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신 은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만 나와 저 사람 할 때는 사람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똑같이 아담의 자손으로 마귀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올바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살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살 때에 야단을 칩니다. 너왜 그렇게 해? 물론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기 원하고 올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그거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죄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아이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계속해서 이렇게라 저렇게라만 하고요. 왜 그렇게 안 하니만 하다 보면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영광이고 애는 계속 야단맞고 계속 정죄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죄인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병자도 나을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를 가장 제가 많이 비춤받은 것은 먼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 옆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너는 어떠냐? 너는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도 그럼 다른 면에서 내 앞에 너는 온전하냐? 하나님 앞에 왕에게서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닥달할 때 그 왕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가두면서 내가 너를 많이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너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야단을 하느냐. 네가 그 허리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 있어라. 그렇게 비유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너한테 좀 잘못했다고, 너한테 좀 손해를 끼쳤다고, 그래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펄펄 뛰고, 그래서 네가 멱살을 잡는다면 너는 다시 죄의 종으로, 다시 육으로 결국 그 옥살이 하는 하나님이 죄에서 용서하신 그 자유함과 그 해방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누구를 사랑하기에 억울해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라도 네가 사랑하는 데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네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는 이미 내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받은 자로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용서해서, 그를 깨끗이 해서, 그를 거룩하게 해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너를 그렇게 하셨으니, 너도 받은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한 대로 하라. 뿐만 아니라,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은 절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지 않았습니다. 저런 부류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게 뭐가 병균이 없는 것처럼 뭔가 더러운 게 없는 것처럼 생각된 거예요.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친구는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버타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되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쁜 버릇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파송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기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신 거거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심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동일하신 분이 동일하게 하신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고 오직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하게 하시는 말만 하고 하게 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좇아 사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특권이에요. 자녀된 권세는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라 저 사람, 이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으로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결코 가질 수 없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근데 그 권능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어디든지, 땅끝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이지 다른 거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나 돈 있는 자, 유능한 자, 뭐 문벌 좋은 자,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번 여름 단기 선교 가는 그 사람들 중에 그제 주위에 암 환자였던 분이 두분 계세요. 한 분은 간암으로 간 이식밖에 그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서 두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지랑 다 알아보고 이제 뭐 호스피스밖에 아무 그 방법이 없다. 그러할 때에 그 다음 날그 가사자라고 그러나요? 간 이식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주대학에서 인천까지 그 간을 갖고 와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처음 이식하는 간 이식 수술이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었고, 그리고 정말 생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옆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돼서 그분이 수술한 지 지금 1년 반 되나요? 근데 이번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떠나세요. 또한 분은 자궁암 수술을 하고 1년 그 항암 치료 후유증을 회복하느라고 체력을 높이느라고 정말 애써 이제 회복되나 했는데 폐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자궁에서 폐까지 또 전이가 된 거예요. 자궁을 다 척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쇼크였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연단 많이 받고, 그렇지 않아도 훈련 많이 받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또그 폐, 양쪽 폐에 다 용종이 생겨서 거기에서 양쪽 폐를 다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항암을 또 여섯 일곱 번 받았습니다. 발바닥 걷기도 어렵게 됐고, 체력은 바닥이 나 있는 그 상태에서 수술받고 항암 끝난 지석달 만에 다시 재발했다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그냥 포기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아니, 다시 재발했다고 할 그때도 계속적으로 가족이 매일 밤에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사람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주신다는 응답을 주셨는데 왜 재발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의문이었고, 정말 믿되 끝까지 믿자.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그 암세포들이 그 치료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부부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 떠나셨어요. 제가 그두 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그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만약에 그걸 겪지 않았다면, 지금, 그 간 이식한 분은, 아이 내뜨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병약하고, 뭐 하다고, 옆에서들 얼마나들 할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위축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은 목숨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본인도 보고 아는 그 속에서 그들이 지금도 그 암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선교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 데리고 먹고 살기 바쁘고, 방학 때 애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뭐 할까, 거기에 전념할 거 아니에요. 또, 그 폐암 자꾸 재발해가지고 병원에서의 치료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도 아직도 사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병약해요. 제가 지난번에 봄에 한국 나가서 만났을 때도 간신히 밖에 나와서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냥 조금 찬거 들어갔다고 이 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머리도 빠지고 다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결단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바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으로 실천되고는 그러한 쪽으로 갔잖아요. 정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장애인들이, 병자들이 병속에서 밝게 웃고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지 멀쩡하고 밖에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서 찡그리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그런 사람들 부끄러운 거지요. 얼마 전에 그 해나라는 아이가 소개돼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감명을 줬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사망했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준 가장 큰 그 우리에게 쇼킹한 거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웃음이라 그럴까? 그 밝음이었잖아요. 태어나서 중환자실 한 번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한번 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계속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아이가 그 하루하루 사는 그 삶. 근데 그 아이가 가진 그 표정. 그리고 그 아이에게 쏟은 주위 사람들의 사랑. 아,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사랑받다 갔구나. 또 사랑을 하다 갔구나. 3년밖에 안 되는 삶이지만 야단 맞고 업수여김 받고 뭔가 지천금 받고 시달림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시달렸고 정말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는 매일 죽음하고 맞대어 살았지만 그러나 병원에서 가족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 아이는 얼마나 그 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할 때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숨 쉬고 있고 밖에서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러한 우리가 그 아이보다 환한 얼굴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보다 사랑의 표시를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려 한다. 대상이 병자고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은 병자요 죄인인 거예요. 병이면 병의 증세가 있고요. 죄는 죄의 열매가 있어요. 죄는 전염합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옮아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킵니다. 죄를 질수록 어떻게 해요? 죄의 올무 속에, 그 사슬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독에 걸려버리면은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그래도 마약을 태어나서부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알코올도 태어나서부터 마시는 사람 없어요. 니코틴 중독, 무슨 일 중독, 쇼핑 중독, 무슨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많이 중독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독이라는 거는 삶 속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습관성이 돼서 이제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발꼬고 앉는 그거 한 가지가 우리가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중독은 죄의 중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그것이 인간에게서 스스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시켜 구원한다. 그 죄를 죄로 인정만 하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세리가 잘못했어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켜 산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한 거였습니다. 카인이 죄를 짓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죽이고서 쫓겨날 때 카인이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카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더큰 벌을 받으리라. 카인이 살인자지만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다른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 없는 자 돌을 먼저 던지라라는 것은 간음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간음한 사람이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나 살펴라예요, 정말. 너나 잘해라부터가 우리는 항상 시작입니다. 넌 어떠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일 진통제 없이 산 날은 없습니다. 약이 들어줄 때는 그나마 좋은데, 약이 안 들어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토하고, 뭐, 머리 묶고, 별짓 다 하고, 그러고서는 그, 아픔이 거두어지는, 통증이 거두어지는 거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굉장한 시달림입니다. 그래도 저는 일생 살아오면서 항상 가족들 속에 사는데 가족 모두가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주 아픈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 아플 때 그나마 제가 또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거를 할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플 때는 또 쓰러져 뻗을 만한 자리, 공간이랑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약을 먹고 띤박질을 하더라도 또 약이 들어주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모르면서 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그 연속에 어쩔 줄도 모르는 시달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또 틈새에 있는 그 가벼움과 하나님의 손길과 치유라는 거, 그걸 또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생 동안 제 스스로 밥벌이를 해서 제 스스로 살아온 일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가 막막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제가 제 무능함이라 그럴까? 그 경제력을 보는 그 무능함은 그래요. 근데 그 대신 제가 맛보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입니다. 돌보심이에요. 제가 아무리 무능하고 제가 아무리 아프고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딸이기 때문에 공중나는 새에게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에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아시고 저를 돌보시는 손길을 숨이 찰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몸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그래도 그분이 계시고 그래도 그분의 손길로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들 그게 계속 이어졌다면 못 살았겠지요. 감당이 안 됐겠지요. 그래서 저는 감당 못할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통증에도 있다고 봐요. 통증이 심하면 기절하거나 미치거나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신 일이 있어요. 어제 배고픈 자가 오늘 배부르면 오늘의 배고픈 자가 짜증스러워지는 게 인생의 인간의 수준이다. 하나님, 저는 아프고 약하고 힘들고 그 속에 있어도 다른 이웃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자리에 있지. 그 사람들이 짜증스럽고 그 사람들이 내게 멀어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저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너에게서 아픔을 거두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픔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아플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제일 제가 기억해요. 제가 뭔가 할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스러울 때는 하나님 없이도 할것 같아요. 의식은 안 하지만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움직여지지 않으면 몸의 통증으로 어쩔 줄을 모를 때는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통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찾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고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증보다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잊고 사는 것이 제가 더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배워왔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내가 어떠한 병인 거는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자책하고, 그걸 갖고 누구를 걸고 넘어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짐질 일이 아닙니다. 고쳐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러려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주 안에서는 병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새로워졌다. 너는 이미 온전해졌다. 너는 이미 나의 딸. 내가 너의 지혜가 되었고, 내가 너의 의가 되었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고, 내가 너의 거룩이 되었으니. 믿어라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식을 행해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헌신, 어떠한 헌금을 해서 뭐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섬기듯이.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 아버지는 은택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 하나님한테 배은망덕한 게 우리잖아요. 인생이잖아요. 아담부터 비롯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정말 그 중에서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죄는 누가 더 많고 적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공장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자비 때문이에요. 그분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영광이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선악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다 악합니다.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행위 의롭다함으로 설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다름질도 아닌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병든 생각, 병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무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잘난 척안 하면, 나 옳다고 안 하면 두손 들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피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고, 오늘도 병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죄인 곁에 계시고, 오늘도 병자 곁에 계세요.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되려 하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답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삶. 그 삶이 사실은 복된 거예요. 하루의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채우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삶, 그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루에 괴로움이 족한 그 삶에서 수고함과 슬픔뿐인 삶을 살다가 헛되고 헛된 그러한 존재가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 주의 것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고 내 안에 능력으로 소망으로 역사되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하루하루가요, 결국 우리의 일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지식이 범람해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병,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 사람들 정말 자기 안에 말과 감정 속에 시달리고 거기에 휘둘려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심에 대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복을 복으로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